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이렇게 개인이나 한 가정을 주목하여서 보여주었던 반면, 이제 4장부터는 그 무대를 확장해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4장 1절 이 앞부분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전국에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데 그 징조들이 좀 나타나 있었습니다. 3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야기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서 사무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는데 그 대안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물론 여호와의 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그런 여호와의 전인데 사실상은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사무엘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날 말씀 받은 날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 이제 참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펼쳐지리라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바로 이어지죠? 무시무시한 전쟁의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이 그의 말이 온 땅에 전파되니라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참혹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 안에 있었던 죄와 부패함과 불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불순종과 죄의 덩어리가 한 몸처럼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비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및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새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나니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칼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된 죽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찔러서 쪼개시고 가르시고 제거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이 민족 안에 있는 그 죄의 덩어리를 하나님이 찌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의 영적인 수술을 집도하시는 그런 집도의가 되셔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메스를 드시고 이 민족을 찌르시는 것이. 그래서 그 죄의 덩어리를 쪼개시고 제거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가? 절대 여러분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조롱해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서. 왜 그래? 왜 그렇게 된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일이 있어야 참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대적이 등장을 하죠.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강한 이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족속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사실 대적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소위 바로미터입니다. 측정계라고 할 수 있어요. 대적이 강해서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어서 아니면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거나 아니면 대적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 절대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측정계 역할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지 아니하면 그럼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왜 에벤에셀의 진을 쳤는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돌.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에벤에셀의 진을 친 것이.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쟁에서 지게 되었죠. 그래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큰 패배를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런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들러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패배의 그 진정한 숨은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을 주신 분, 그 주인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죠.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정비하고 세력들을 더 모아서 힘을 길러서 다시 나갑시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는 것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낮추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패배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살아있는 전쟁의 이 패배라는 메시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간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그 아간이라고 하는 죄악의 덩어리를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에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4,000명 가량이나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전쟁 속에서 패배를 했을 때 그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었는가?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와 블레셋, 우리와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이 진단이 있었다면 좋은 그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그 다음 이 하반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어요.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이들이 실행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아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장로들은 물론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있기 전 그 시대에 모든 어떤 이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한두 사람의 그런 의견이 아니라 그것을 합의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어둠이 짙게 깔렸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멸시를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우리가 3절 말씀을 좀 유심히 볼까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있어요. 3절 다시 보시면 제가 강조를 해드린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어요. 정말 독특한 이 본문입니다. 무려 이 한 절에만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섯 번 나온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왜 이런 어리석은 해법을 그들이 내놓게 되었는가? 그들은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관건은, 전쟁의 의미는 승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오로지 우리 자신,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이기실 때 군사가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홀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죠.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그냥 끌고 오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그저 그들의 부적처럼 가지고 오면, 내가 지니고 있으면 부적이 그런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기리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건너뛰고 이러한 종교생활을 형식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구화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구원하게 하자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저 여호와의 궤를 괴짝 취급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종 부리듯 부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라지만 내 마음은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신앙상태, 그들의 영적상태가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마음이 필요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지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그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살게 하시면 제가 삽니다. 하지만 죽이시면 저는 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형식만 남은 것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앞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또 그 뒤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서 가니까 여리고성도 이기고 이제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기억을 했는데 여호와의 궤와 함께 진군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 것이지 그것을 괴짝 취급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모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방편들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복을 받는 이 생명의 길을 다 그저 자기의 도구로 삼고 자기가 복을 받는 그런 일로 여기면서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의 한 복판에 누가 있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그랬어요.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청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만 보면요, 하나님의 궤와 이 두 부류가 똑같이 함께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는 그것,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 볼 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무엘이나 홈리와 비느하스나 별로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이 전쟁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괴짝 취급함으로써 부적같이 여기고 구원하게 하자, 종부리듯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에 나의 인생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그 전쟁의 그 환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칼로 우리 마음을 찔러주실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심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궤를 발판으로 삼아서 올라가고자 하고 내가 얻으려 하고 나 중심의 그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쪼개져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신앙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전쟁을, 때로는 환란을, 때로는 가난을, 때로는 질병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로 낮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온 교회와 함께 우리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상 숭배를 하듯이 그저 부적을 지니듯이 그렇게 말씀을 지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전심으로 우리 회개함으로써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죄의 덩어리를 벗겨주시고 잘라주시고 도려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길로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그 상황들 항상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생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참으로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항상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